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2025년 6월 런던 테크위크 현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대 중앙에는 영국 총리가 딱 서 있었는데 사실 그날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 렌즈가 향한 곳은 따로 있었죠.
네, 총리 옆에서 있던 분이었죠. 변함없이 그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나타난 남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청중을 향해 우리의 직관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묵직한 선언을 하나 던집니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의 이름은 바로 휴먼, 인간입니다. 라고 말이죠.
와, 그 선언은 정말 지난 반세기의 역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순간이었어요. 기계랑 소통하려고 우리가 억지로 기계의 언어를 배워야 했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0과 1로 된 기계어부터 뭐 C 언어, 파이썬까지 우리는 늘 컴퓨터 방식에 맞춰서 사고해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인간의 일상적인 언어가 컴퓨터를 제어하는 코드가 되었다는 건 기술과 인류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됐다는 뜻입니다. 기계가 우리 방식에 맞추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탐구에서는 바로 그 젠슨 황이 설계하고 있는 AI 공장의 시대, 그리고 지능의 통합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연일 쏟아지는 새로운 기술 용어나 AI 뉴스에 좀 피로감을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목표는 복잡한 컴퓨터 공학 이론을 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건 너무 머리 아프니까요.
네. 이면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하고 있는지, 또 이게 당장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바꿀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려면요. 일단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물리적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의 본질부터 다시 정의해야 하거든요.
아, 데이터 센터요?
네. 기계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논리적인 결과물을 내놓으려면 그 뒷단에 있는 컴퓨터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젠슨 황이 2025년 5월 대만 컴피텍스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데이터 센터는 더 이상 창고가 아니라 공장이다. 라고요.
네, 아주 유명한 발언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클라우드 창고나 AI 공장이나 결국은 그 거대한 건물 안에 서버 컴퓨터들 잔뜩 모아둔 거 아닙니까? 약간 새로운 칩을 팔려고 하는 마케팅 용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 겉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컴퓨팅 방식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과거의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클라우드라고 부르던 곳은 사실 거대한 도서관에 가깝습니다.
도서관이요? 있는 자료를 찾아준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과거 이메일을 검색할 때 데이터 센터는 이미 누군가 만들어둔 파일을 그저 서가에서 찾아서 우리 화면에 띄워주는 역할만 했죠.
아, 그러니까 젠슨 황이 이걸 검색 기반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 창고 안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정보도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서가 책을 찾아주는 거랑 똑같아요.
과거 시스템은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얼마나 빨리 찾아오느냐, 즉 그 사서의 능력이 핵심이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공장, 즉 생성형 컴퓨팅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공장은 원료가 들어가서 화학적, 물리적 결합을 거쳐서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인공지능한테 조선시대 세종대왕에 대한 5분짜리 발표 대본을 써줘 라고 말하면 기존에 저장된 문서를 검색해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 쓴다는 건가요?
그렇죠. 질문의 맥락을 분석해서 단어와 단어의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문장을 실시간으로 막 직조해냅니다. 마치 요리사가 주문을 받는 즉시 수백 가지 식재료를 조합해서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랑 같아요.
와, 저장된 파일을 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데이터를 합성해낸다는 거군요. 근데 그렇게 실시간으로 무언가를 계속 생성해내려면 기계 입장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거의 도서관식 데이터 센터는 그냥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만으로도 서버 열기를 식힐 수가 있었거든요.
아, 그냥 찬바람 쐬어주면 됐다는 거죠.
네, 근데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론하고 생성하는 AI 공장은 차원이 다릅니다. 블랙웰이나 루빈 같은 최신 칩들은 수천억 개 파라미터를 동시에 계산하면서 정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거든요.
그 제가 듣기로는 칩 하나가 뿜어내는 열이 다리미 몇 개 켜놓은 거라고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기로 열을 식히는 공냉식 방식은 아예 불가능해졌어요. 대신에 아주 차가운 액체 냉각수가 굵은 파이프를 타고 서벌의 구석구석을 흐르면서 칩의 열을 직접 빼앗아 옵니다.
액체 냉각수요? 약간 사람 몸속을 도는 피 같은 건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피가 체온을 조절하는 거대한 심혈관계처럼 된 거죠. 수만 개의 칩이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돼서 동시에 하나의 문제를 풀고 그 사이로 냉각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용광로가 된 겁니다.
잠깐만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머릿속에 그리던 그 컴퓨터의 개념이 완전히 깨지는데요. 우리는 보통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나 본체 아니면 스마트폰을 컴퓨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칩 수만 개가 혈관 같은 냉각 파이프로 촘촘히 연결돼서 하나의 문제를 푼다면 저 거대한 데이터 센터 건물 전체가 사실상 단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로 작동한다는 뜻 아닌가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과거에는 수천 대의 독립된 서버가 각자 다른 사용자 요청을 따로따로 처리했다면요. 지금의 AI 공장은 건물 자체가 수조 번의 연산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단 하나의 유기체이자 거대한 뇌로 진화한 겁니다.
와, 진짜 스케일이 압도적이네요. 좋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뇌이자 공장이라는 점은 완벽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근데 여전히 의문이 좀 남아요. 보통 공장이라고 하면 자동차를 만들거나 철강을 뽑아내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거대한 공장에 들어가는 원료는 뭐고 반대편으로 쏟아져 나오는 결과물은 대체 뭐길래 이걸 새로운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아, 그 답을 찾으려면 인류 역사의 흐름을 살짝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역사는 결국 동력의 진화와 궤를 같이 하거든요.
증기기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증기기관이 석탄을 태워서 물리적 동력을 만들어냈고 이후에 등장한 발전기, 즉 다이나모가 떨어지는 물이나 석탄의 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로 변환했죠. 이 전기가 퍼져나가면서 2차 산업혁명을 이끌었고요.
자연의 힘을 인류가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꾼 역사군요. 네, 그렇다면 젠슨 황의 이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는 과연 무엇을 변환하고 있을까요? 그는 이 시설을 새로운 다이나모라고 부릅니다. 이 공장의 원료는 바로 막대한 양의 전기와 데이터예요.
전기와 데이터가 들어간다? 그럼 나오는 건 뭔가요?
수만 개의 GPU가 그 원료를 집어삼키고 끊임없이 연산해서 쏟아내는 결과물, 그게 바로 지능입니다. 전기를 넣으면 지능이 쏟아져 나오는 발전소인 셈이죠.
와, 전기를 지능으로 변환한다.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설명이네요. 그렇다면 그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지능의 실체는 뭡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차가 한 대씩 나오듯이 이 지능도 생산되는 최소 단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질문 참 좋네요. 이 공장의 최소 생산 단위는 바로 토큰이라고 불립니다.
토큰이요?
네. 인공지능이 글을 쓸 때는 단어나 형태소 하나하나가 토큰이 되고요.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픽셀 하나가 토큰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글자 조각이 아니에요.
그럼요. 뭔가 문법을 이해해서 쓰는 게 아닌가요?
AI는 인간처럼 문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수천억 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단어 다음에 가장 논리적으로 올 확률이 높은 다음 단어를 수학적으로 그냥 계산해내는 겁니다.
아, 확률 계산이군요.
네, 이 토큰을 예측하고 덧붙이는 과정이 수조 번 반복되면서 겉보기에는 인간의 논리나 추론과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의 지능이 합성되는 거죠.
단어의 확률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결국엔 그게 지능과 추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러면 20년이 넘는 시간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뇌를 훈련해야만 했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죠.
근데 그 귀하디 귀한 지능을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태워가지고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치 헨리포드의 자동차 공장에서 모델 T가 쏟아져 나오면서 누구나 차를 타게 된 것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만약 지능이 대량 생산된다면 결국 지능의 가격, 그러니까 한 개 비용은 거의 0에 수렴하게 될 텐데 이건 정말 인류 사회에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과거 전기가 처음 발명됐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처음엔 부유층 저택만 밝히는 신기한 마술이었지만 발전소가 막 늘어나면서 지금 우리는 스위치 켤 때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혀 고민 안 하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가져다 쓰죠.
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꼭지 틀면 물 쏟아지듯이 지능도 누구나 싸고 흔하게 가져다 쓰는 인프라가 될 거라는 게 이 새로운 다이나모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아, 좋습니다. 지능이 전기처럼 싸고 흔한 인프라가 된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서 젠슨왕의 주장에 약간 그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그는 이 거대한 지능 공장 인프라가 100조 달러 규모의 기회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현재 전 세계 IT랑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다 합쳐봤자 한 3조 달러 수준인데 아무리 똑똑한 챗봇이 나온다고 해도 100조 달러는 좀 과장된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걸 다 사서 쓴다는 거죠?
그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우리가 무의식 중에 AI를 기존의 소프트웨어 도구로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엑셀이나 포토샵 같은 건 인간이 마우스를 쥐고 직접 조작해야만 결과물이 나오는 약간 망치 같은 도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써야 의미가 있죠.
망치 시장 규모는 아무리 커져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전소에서 나오는 AI는 도구가 아니에요. 목적을 주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선택하고 결정까지 내려서 작업을 완수하는 디지털 노동자입니다.
아, 도구가 아니라 노동자다.
네, 그러니까 이 지능은 좁은 IT 산업을 넘어서 의료, 금융, 제조, 농업 같은 세상의 모든 산업, 즉 전 세계 경제 규모 자체인 1000조 달러 시장 전체에 투입될 수 있다는 논리인 거죠.
와, AI를 노동력 그 자체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근데 디지털 노동자라고 해봤자 결국 모니터 화면 속에서 코드 짜거나 문서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까? 제조업 공장에서 철판을 자르거나 도로에서 택시 운전하는 물리적인 노동을 화면 속 코드가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아, 바로 그 지점에서 AI가 화면을 찍고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물리적 AI,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대량 생산된 지능이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물리적인 몸을 입게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로봇이 두 발로 걷거나 정교한 작업을 하려면 현실 세계의 중력, 마찰력, 빛의 반사 같은 수많은 변수를 다 이해해야 하잖아요. 로봇한테 그런 걸 가르치려면 현실에서 수만 번 넘어지고 부딪혀야 할 텐데 그 엄청난 비용과 위험성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젠슨 왕은 로봇이 현실로 나오기 전에 훈련할 수 있는 완벽한 가상 훈련장 옴니버스를 구축했습니다.
옴니버스요? 그냥 3D 게임 같은 건가요?
단순한 그래픽 게임이 아니에요.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 즉 중력에 당기는 힘, 바닥 마찰 개수, 심지어 바람의 저항까지 완벽하게 수식으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입니다.
아, 현실이랑 똑같은 가상 공간을 만들었다고요?
네, 로봇은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수백만 번 넘어지고 물건 떨어뜨리면서 걷는 법과 잡는 법을 학습합니다. 물리 법칙이 현실과 완전 똑같으니까 여기서 훈련을 마친 로봇의 뇌를 현실 기계에 딱 이식하면 현실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거죠.
와, 가상 공간에서 수백만 년치의 진화를 단 며칠 만에 끝내고 현실로 튀어나온다는 거군요. 로마인들이 제국을 통치하려고 유럽 전역에 거대한 도로망을 깔았던 것처럼 지금 젠슨 황은 단순한 반도체 칩 장사가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이 내달릴 지능의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지능 인프라가 국가 명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해지면서 최근 글로벌 지정학에도 거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소버레인 AI, 즉 주권 AI의 부상입니다.
주권 AI요?
네, 예를 들어서 2025년 11월에 한국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이 무려 26만 개의 GPU를 한국 내에 설치하는 인프라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26만 개면 진짜 천문학적인 자본과 전력이 들어갈 텐데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거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다 제공하고 있는데 왜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기 앞마당에 직접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잘 만들어진 미국 지능 수입해서 빌렸으면 싸게 먹히지나 이런 말씀이시죠?
네, 경제성만 따지면 그게 낫지 않습니까?
경제성만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능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언어에는 그 나라의 역사, 예절, 사회적 맥락이 깊게 배어 있잖아요. 한국어의 그 묘묘한 존댓말 뉘앙스나 한국 사회의 가치관을 미국 데이터로 학습한 AI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확실히 한계가 있겠네요.
더 나아가서 국가의 의료 데이터나 국방 정보, 기밀을 처리하는 두뇌를 타국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만약 그 서비스가 끊기거나 정책이 바뀌면 국가는 마비됩니다.
식량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안보에 치명적인 것처럼 말이죠?
정확합니다. 21세기 핵심 동력인 지능 역시 스스로 생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게 소버린 AI의 핵심 논리입니다.
이제야 퍼즐이 확 맞춰지네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21세기의 식량 안보자 인프라 주권 전쟁이었군요. 자, 전 세계에 지능의 도로가 깔리고 국가마다 발전소가 거세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가장 미시적인 곳, 바로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 앉은 우리 개인에게로 돌려보죠.
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보죠.
네, 이렇게 지능에 대중화되고 처음에 선언했던 것처럼 인간의 평범한 말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었다면 당장 제가 일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소프트웨어 공장 시대의 종말, 그리고 AI 운영체제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장이 끝났다고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컴퓨터로 뭘 하려면 엔지니어들이 오랜 시간 코드 짜서 만든 특정 앱을 실행해야 했잖아요. 글 쓸 땐 워드 열고, 표 만들 땐 엑셀 열고.
그렇죠. 저도 매일 그렇게 일하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앱들의 경계가 달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에 대고 지난달 판매 데이터 분석해서 원인 찾고 내일 아침 회의용 시각자료로 만들어줘 라고 평범한 말로 지시하면 그냥 끝이에요.
제가 앱을 켜서 직접 작업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알아서 결과물을 던져준다는 건가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죠?
AI가 여러분 지시를 듣는 숙 즉시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코드, 차트를 그리는 코드, 문서를 편집하는 코드를 스스로 작성하고 조합해서 일시적인 임시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 코드는 깨끗하게 폐기돼요.
젠슨 황은 이걸 냅킨에 비유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입 닦아버리는 그 냅킨요? 소프트웨어랑 냅킨이라니 바로 연결이 좀 안 되는데요.
과거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 때 수십억 원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수십만 명이 똑같이 재사용해야만 본전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아주 무겁고 견고해야 했죠.
아, 개발비가 비싸니까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능 발전소 덕분에 이제 인공지능이 코드를 짜는 비용은 사실상 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지금 당장의 질문 하나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AI가 즉석에서 맞춤형 미니앱을 만들고 냅킨처럼 쓰고 미련 없이 휙 버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와,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위, 톱, 드라이버 막 다다닥 붙어있는 무겁고 비싼 스위스아미 나이프를 우리가 직접 상황에 맞게 펴서 썼다면요?
네, 그렇죠.
이제는 제가 허공에 대고 이 두꺼운 나무 좀 잘라줘 라고 말만 하면 톱날이 스스로 나타나서 나무를 쓱싹 자르고는 다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네요. 이거 완전 일회용 소프트웨어의 기적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은 여러분은 더 이상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지 않는다. 단지 훈련시키고 지시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와우. 예전처럼 A 상황에선 B를 하라고 인간이 일일이 코딩하던 시대는 저물었어요. 이제 코딩을 전혀 모르는 농부, 어부, 교사, 학생 등 여러분 모두가 오직 상상력과 평범한 일상어만으로 컴퓨터라는 거인을 부리는 프로그래머가 된 거죠.
참 듣다 보니까 정말 가슴이 뛰면서도 좀 서늘해지기도 하네요. 자, 이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서서히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93년 30살의 청년 젠슨 황이 작은 식당 냅킨 위에 구상했던 그 칩셋 아이디어가 3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되짚어봤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변화의 연속이었죠.
도서관 같았던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지능의 용광로로 진화했고 디지털 노동자들은 물리적 몸을 입고 현실로 나오기 위해 가상세계에서 훈련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단했던 앱의 경계는 냅킨처럼 녹아내렸고 인간의 평범한 말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코드가 되었습니다.
네, 기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젠슨 황은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직원들한테 항상 우리는 파산하기 30일 전이다 라는 아주 지독한 위기감을 강조하거든요.
파산 30일 전이요. 정말 치열하네요.
이 지능혁명 역시 초기의 증기기관처럼 아직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면서 기존 질서를 막 파괴하는 중이니까요. 앞서 그 런던 무대에서 그가 남겼던 또 다른 뼈있는 통찰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거였죠?
여러분은 인공지능 그 자체에게 일자리를 빼앗기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는 있습니다. 지능이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세상에서 그 물을 어떻게 쓸지는 전적으로 우리 몫이라는 거죠.
참 묵직한 조언입니다. 자, 오늘 이 대담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금은 근본적이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이 지능공장이 완성돼서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에 대한 정답이나 완벽한 결과물을 인공지능이 단 1초 만에 즉석에서 뚝딱 찍어내주는 세상이 온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하고 캄캄한 길을 헤매며 답을 찾던 그 길고 고통스러운 인간 고유의 학습과 버립의 과정 자체는 앞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아,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 질문이네요. 지능마저 공장에서 물건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효율성과 정답만을 쫓는 기계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가치와 품격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첫 장면 무대에서 울려 퍼졌던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간입니다라는 그 묵직한 선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